창세기 라이브 스터디 103번 메시지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의 영적인 의미.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의 영적인 의미에 관하여 좀 더 말할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유다가 속한 무리보다 이 무리를 더 사랑합니다. 유다의 무리는 둘째요, 이 무리는 물론 좀 더 전진된 셋째 무리입니다. 우리는 이 셋째 무리 안에 둘째 무리와 연결하는 고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와 암사자요, 단은 사자 새끼요, 갓은 암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비유 사자 새끼와 암사자는 셋째 무리를 둘째에 연결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종종 창세기 49장을 연구하였습니다. 많은 때에 나는 이 말씀이 그다지 의미심장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21절은 납달리가 놓인 암사슴이요 아름다운 말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암사슴이 아름다운 말을 바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게는 암사슴과 아름다운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어떻게 암사슴이 말할 수 있는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나는 창세기 49장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조사할 때 우리는 그 모두가 얼마나 의미심장한가를 봅니다. 메시지 100에서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림 안에 있는 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우리의 옷을 포도주에 빨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우리의 이는 우유로 희어질 것입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당신은 당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는 형제님, 당신은 당신의 옷을 포도주에 빠셨나요? 라고 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첫째 형제는 당신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붓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제는 당신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힙니까? 라고 응수할 수 있습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사람들의 비밀한 언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이 새로운 격언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심장한가. 너희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라. 너희 옷을 포도주에 빨라. 나는 나의 눈이 포도주로 붉고 나의 이가 우유로 희어지길 원합니다. 이 일이 발생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하며 그러고 나서 우리 존재와 우리 행위를 그리스도의 부요한 생명 안에 빨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며 우리의 모습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지고 우리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함을 가리킵니다. 49장에 있는 이 네 무리의 순서는 놀랍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영적 체험과 일치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들로 시작하였음을 상징하는 루벤을 체험합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이어 유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는 사자로 오심을 뜻합니다.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에 이어 우리는 단의 타락을 봅니다. 그러나 단의 타락은 실패와 패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절이었습니다. 단의 변절에 이어 우리는 갓으로 인한 회복과 아셀을 통한 넉넉함과 납달리로 인한 완성을 봅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도 우리는 또한 변절과 회복과 넉넉함과 완성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완성을 보지 못한다면 다음 시대와 특히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표현될 때 납달리가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납달리일 것입니다. 이 네 항목들, 변절, 회복, 넉넉함, 완성은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 체험과 조화합니다. 타락과 변질에 이어 우리는 회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넉넉함과 완성이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회복 안에서 보아왔습니다. 회복 안에서 여러 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우리의 옷을 포도주에 빠는 유다와 더불어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우리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단의 변절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에 이어 갓으로 인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단의 변절. 그의 승리의 생활로 인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음. 유다는 사자요, 다는 사자새끼였으므로 다는 유다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다의 연속으로서 다는 그의 승리의 생활로 인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임. 성공하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다는 교만하고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관심했을 뿐 다른 사람들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이 말하는 대로 단 자손은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더라.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을 세우고 고용된 제사장을 임명함. 단의 변절은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분열적인 방법으로 단은 하나님의 경배를 위하여 명백히 하나의 중심지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를 분열적인 중심을 세우는 구실로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경배를 위하여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경배의 중심지를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에 의하면 역대로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지를 세운 단의 행위보다 더 취약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상시킨 것은 없습니다. 신명기 12, 14, 15, 16장에서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 것을 적어도 15번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처를 위하여 택하신 유일한 곳으로 가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의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좋은 땅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나의 이름과 거처를 위하여 택한 유일한 곳으로 가야 한다. 너는 다른 어떤 곳을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다. 너는 이 유일한 중심지로 가야 한다. 내 백성을 하나 안에서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중심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든 율법 수여자인 모세는 거듭거듭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명하였습니다. 이 장대를 읽는다면 당신은 모세가 유일한 곳, 주님이 그분의 이름과 거처를 위해 선택하신 곳에 관하여 백성들에게 명한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 명령을 거듭하여 내리도록 하신 이유는 그분이 그 백성들의 합의를 유지하는 것에 관하여 관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의 집인 장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장막의 실로에 있는 한 실로가 하나님의 경배를 위한 유일한 중심지였습니다. 유일한 중심지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는 북쪽에 또 다른 중심지를 세웠으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최초의 분열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화관 때문이 아니라 경배의 중심지로 인해 분열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경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이것이 왜 잘못인가? 하나님은 편협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그분을 모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지 않는가? 들림없이 하나님은 당신처럼 좁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분을 특별한 곳에 제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변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연합을 지키시려는 목적으로 제한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단 사람들처럼 그들은 경배의 또 다른 중심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은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였음을 봅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변절의 근원은 그들의 형제들을 관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을 관심하지 않는 것이 변절의 근원입니다. 이 변절은 하나님의 경배에 탈을 쓰고 기어들어옵니다. 원칙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박이나 춤추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위해 다른 중심지들을 세웁니다. 비록 이것이 매우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로 인해 자기를 위해 행하여집니다. 모든 분열적인 중심지는 누군가의 자기 유익을 위해 설립됩니다. 그러한 실행은 분열뿐만 아니라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단이 또 다른 경배의 중심지를 세우지 않았다면 실로에 있는 유일한 경배의 중심지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경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경배하기 위해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은 북쪽에 그의 경배의 중심을 세운 후 그의 대쯤을 위한 좋은 판매 지점으로 편리함의 문제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실로까지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여기 여러분 자신의 이웃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분열적인 무리는 매우 흡사한 어떤 것을 행하였습니다. 이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이든 자매들을 불러 와서 우리와 함께 모입시다. 우리는 중국의 정치를 가지고 중국식으로 모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정치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모여 이 중국의 정치를 누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분열적인 싼 배쯤을 팔기 위한 판매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경배는 오직 한 중심지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단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들을 그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설득하기 위해 그들의 경배의 중심지의 편리한 위치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단 사람들의 이웃인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형제여 당신은 왜 어리석게도 항상 실로까지 여행합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 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와 함께 모이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경쟁입니다. 오늘 그 백점을 팔려고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 무리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판매술에는 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짓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러한 경쟁이 있다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따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실로는 모든 다른 장소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로는 오직 실로와 하나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들은 당신 자신들을 교회라 부르고 다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로는 실로이다. 다른 어떤 곳도 실로가 아니다. 이 땅 위에 오직 한 실로가 있을 뿐이다. 다른 무리들은 그들 자신들을 교회라 부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다른 이름들을 취하였다. 그들이 그러한 이름들을 고수하는 한 그것은 그들이 실로가 아니라는 표시이다. 오히려 그들은 분열적인 경배의 장소들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은 경쟁을 가리킵니다. 단이 실로와 겨루어 분열적인 중심지를 세운 후 그것은 결코 제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 새긴 신상이 내내 단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뒤에 성전이 장막의 연속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 다음 세대에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겨루어 단에 좀 더 견고하게 설치된 우상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만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간다면 그들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경배의 중심지를 두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것은 그의 왕국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단과 예루살렘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먼저 단은 실로에 있는 장막과 경쟁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경쟁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먼저 실로에 있는 장막과 단에 있는 새긴 신상과의 경쟁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의 경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건축된 후 단에 있는 우상 역시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장막과 단에 있는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지는 둘 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왕 솔로몬이 건축하였으며 분열적인 중심지 역시 왕 여로보암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경쟁의 묘사입니다. 상황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건축될 때 교파 역시 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교파들이 강화하는 것은 교회와의 경쟁에서 나옵니다. 머지않아 다른 무리들이 주님의 회복과 경쟁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반대하고 비판할지 모르나 나중에는 우리를 모방하고 우리와 경쟁할 것입니다. 15년 전에는 생명주는 영이나 사람의 영 같은 용어들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천주교의 신비주의 운동에서 발행한 문서도 주님의 회복에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변절에 합당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변절은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절은 마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적인 방식을 취하는 구실로서 하나님의 경배를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경배를 변절로 타락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온통 변절투성이입니다. 그것을 변절교회라고 부른다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귀적인 방법으로 경배합니다. 비록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명목상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실 우상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여로보암이 우상들을 세우고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의 신들을 보라고 말하였을 때 행한 것과 똑같은 것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이 너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변절은 하나님을 잘못되고 마귀적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변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변절은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우상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천주교 성당을 방문한다면 벽을 따라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우상들과 소위 성도들을 위하여 키워놓은 양초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명목상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우상들을 경배합니다. 펜버에 의하면 로마 천주교 내 우상들 중 하나는 성 요사밧의 이름하에 천주교 안으로 동화된 부처입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사사기 18장 30절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변절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구실 아래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그 자신의 작은 왕국을 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실로 이용하여 그는 그의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변절입니다. 오늘 기독교계 전체가 하나의 변절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구실 아래 자신들을 위하여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회복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의 회복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원짢게 할 것입니다. 회복이 이 땅에 있는 한 분열적인 무리들은 정죄받는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금송아지는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단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단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결코 화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은 내게 와서 이 형제님, 제발 너무 대담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 좀 좋게 못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내가 좋게 해야 한단 말인가? 뱀에게, 독사에게, 새긴 신상에게, 금송아지에게. 나는 금송아지를 미워하고 새긴 신상을 불태우고 싶고 독사의 머리를 짓밟고 싶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의 변절이 되어 친절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뱀, 독사와 타협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뱀에게 친절하다면 당신은 그 독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의 변절에 대해 좋게 대하려고 애쓴다면 당신은 손상받을 것입니다. 간증은 간증이고 변절은 변절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분의 간증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단에는 변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도 바로 이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에서 이탈되어 변절의 형태로 떨어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일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변절입니다. 단은 다른 지파들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지파만을 관심하였습니다. 그는 승리를 거두고 확대와 확장을 얻은 후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변절의 근원이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주님은 결코 단의 변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장 나쁜 죄였습니다. 분열보다 더 손해를 입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분열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없습니다.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지는 종종 우상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상들 뒤에 숨어있는 까닭에 우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는 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분열적으로 될 때마다 당신의 이유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당신 뒤에 뱀, 즉 교활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 전체가 이것을 증거하고 우리의 체험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관심하지 않고 당신의 유익만을 관심하며 당신 자신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면 항상 근처에 뱀이 있습니다. 변절로 떨어지는 타락에서 보호받는 최상의 길은 다른 사람들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단이 다른 지파들과 접촉하며 형제들이여 내가 단 성내의 다른 경배의 중심지를 세우는데 동의합니까?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은 형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12, 14, 15, 16장은 우리를 유일한 중심지로 가도록 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경배의 중심지도 금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단이 다른 지파들과 상의하였더라면 변절로부터 지켜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이었던 까닭에 그는 또 다른 경배의 중심지를 세웠고 변절로 타락하였습니다. 단은 자신의 이익만을 관심하였던 까닭에 변절로 타락하였습니다. 원칙상 모든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지가 동일합니다. 그것들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과 욕심만을 관심할 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파만을 관심하고 다른 지파들을 관심하지 않는 단과 같습니다. 단은 분열적인 중심지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고용된 제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하심을 파괴하는 것이었으므로 모독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타락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변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는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기독교는 어떤 체제를 세워 믿는 이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여 그들을 목사의 성직자 계급으로 만들고 나머지 믿는 이들을 평신도들로 남겨둡니다. 이것 역시 변절의 한 형태입니다. 목사와 평신도를 두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고 버려야 할 변절적인 실행입니다. 갓으로 인한 축복, 그리스도의 승리로 돌아옴. 하나님의 영감 아래 야곱이 단 후에 갓을 말하였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갓에게서 우리는 회복을 봅니다. 단의 변절 후에 갓이 등장하여 잃어버린 승리를 회복합니다. 사자인 유다의 승리가 단의 변절로 인하여 잃은 바 되었지만 갓은 그것을 다시 얻었고 나아가 그것을 확장하였습니다. 갓은 사자 새끼가 아니라 새끼를 낳는 암사자입니다. 그는 승리를 거두는 유다와 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광대케 됨. 갓의 승리 회복에 대하여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은 갓을 광대케 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은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갓은 하나님으로 인해 광대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광대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위해 광대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낳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짓밟음. 갓은 그리스도의 낳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짓밟았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은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갓은 사자로서가 아니라 새끼 사자들을 낳는 암사자로서 원수를 짓밟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원수를 파괴하는 것이 단체적인 문제임을 함축합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멸하는 사자새끼들입니다. 형제들을 돌봄. 갓의 가장 좋은 방면은 원수의 머리를 짓밟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한 그의 승리를 누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지만 다른 지파들이 그 땅에 속한 그들의 분깃을 얻기까지 그것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갓은 모든 지파들이 그들의 몫을 소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하여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구약의 이 비유에 대한 신약의 해석은 우리가 항상 형제들, 몸의 지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신명기 33장 21절에 있는 모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구절 특히 백성의 두령들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거듭거듭 연구하였지만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는 요단 동편의 땅을 가리킵니다. 갓은 자신을 위하여 그 부분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 그곳에 머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백성의 두령들, 다른 지파들의 방백들과 함께 와서 그 땅의 나머지를 위하여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몸의 활동과 움직임을 봅니다. 단은 개인주의적으로 자신을 돌보았지만 갓은 단체적으로 몸을 돌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는 갓이 몸의 느낌으로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갓이 성공한 이유는 그가 몸을 돌보기 위하여 그 자신의 누림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의 공의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공의의 집행입니다. 신약의 용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백성들이 정착하는 것은 그분의 공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갓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법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열두 지파 모두가 정착되어 그분의 왕국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생활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그분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을 관심하는 것만큼 공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법도도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 없이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법도들은 공의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의 상호 관심으로 인하여 건축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단의 실패는 그가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갓의 성공은 그가 단체적이고 형제들과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단은 자신을 위하였지만 갓은 모든 지파들을 위하였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영적인 이익만을 관심할 때면 언제나 당신은 단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영적인 이익을 잊고 다른 모든 형제들을 관심할 때, 즉 몸을 관심할 때 당신은 갓입니다. 우리는 몸을 관심해야 하고 몸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은 단입니까? 갓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지방만을 관심하고 있습니까? 몸 전체를 관심하고 있습니까? 몸을 관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오늘의 단임이며 변절의 형태로 타락한 것입니다. 아셀의 넉넉함, 넘치는 축복과 뛰어난 은혜. 갓으로 인한 회복 이후 우리는 아셀의 넉넉함을 봅니다. 아셀에 관한 내용은 넘치는 축복과 뛰어난 은혜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은 아셀은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아셀은 넘치는 축복과 지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의 변절에서 우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잃었지만 갓의 승리 안에서 축복이 회복되고 은혜가 되돌아 왔습니다. 이제 아셀 안에서 우리는 넘치는 축복과 뛰어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양식. 아셀 안에서 우리는 또한 생명의 풍성한 양식을 봅니다. 먼저 아셀은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풍성한 양식을 소유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은 아셀이 또한 싸움과 건축을 위하여 생명의 풍성한 양식을 소유함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은 내 신 아래 철과 놋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기름진 식물과 왕의 진수는 아셀의 생활과 성장을 위한 것이며 철과 놋은 싸움과 건축을 위한 광물들입니다. 아셀은 분명 가장 풍성한 양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행함을 위한 그 영의 넘치는 공급. 아셀은 또한 그의 매일의 행함을 위한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가집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은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비유적인 말입니다. 발을 기름에 담그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영의 충만함입니다. 예표상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아셀은 단지 한번 똑똑 떨어지는 기름이 아니라 그의 발을 담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름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아셀 안에서 우리가 그 영의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을 가짐을 뜻합니다. 오, 우리는 기름 안에 걸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님의 회복 안에서 나는 우리가 기름 안에 걷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 이것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여기 있는 그 영의 공급은 너무 풍성합니다. 우리의 기름은 너무도 풍성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발을 담글 수 있는 기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름진 음식과 왕의 진수가 있으며 우리의 발을 담글 수 있는 풍성하고 넘치는 기름이 있습니다. 평안과 힘과 안전과 넉넉함이 있는 절대적인 안식. 신명기 33장 25절은 아셀에 관해 네 사는 날을 따라서 안식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축복과 뛰어난 은혜,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과 힘과 안전과 넉넉함이 있는 절대적인 안식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의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였습니다. 나는 이 한 주일 동안 내가 기름 안에 걷고 있다는 것과 내게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가졌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힘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안전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며 내게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결핍이 조금도 없습니다. 부족하기는커녕 나는 넉넉함으로 충만합니다. 내게는 기름진 음식과 왕의 진수와 깊은 기름이 있고 나의 신 아래에는 철과 놋이 있습니다. 도처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사 안전하며 내게는 안식과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이러한 안전과 넉넉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오늘 아침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였고 당신이 간신히 그것을 참았노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아침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깊은 기름 안에 걸었던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게는 안식과 평안과 안전과 힘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나의 힘은 나의 사는 날 동안 지속적입니다. 나의 사는 날을 따라 안식과 안전과 넉넉함이 내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셀의 체험입니다. 납달리로 인한 완성. 비록 아셀이 멋지기는 하지만 그는 아직 야곱의 축복이 있는 시적인 예언의 끝이 아닙니다. 아셀에 이어 납달리가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수는 참으로 넉넉하고 영원히 넉넉합니다. 죄인들을 대표할 누군가가 필요했을 때 야곱에게는 르우벤이 있었습니다. 악하고 잔인한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을 때 그에게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을 때 그에게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변절을 대표할 단이 있었고 회복을 상징할 갓이 있었으며 넉넉함을 묘사할 아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납달리에 이르렀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생명의 말을 바람. 창세기 49장 21절은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말을 바라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적인 축복에서 야곱은 사자, 암사자, 나귀, 나귀새끼, 뱀, 독사, 암사슴 등 많은 동물들을 비유들로 사용하였습니다. 납달리는 사자도 나귀도 아닌 암사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야곱의 시를 인하여 그분께 감사합니다. 암사슴은 사랑스러운 동물이며 매우 생기있고 활동적입니다. 암사슴은 당당하거나 특별히 크지는 않지만 아주 강하고 산 꼭대기 위에서 뛸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본에 따르면 시편 22편의 제목은 아침에 암사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아침에 암사슴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니 형제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시편 22편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그분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시편 22편 22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분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분을 교회인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인 아침의 암사슴을 가져옵니다. 부활은 분명 아침이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침의 암사슴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은 암사슴인 납달리가 아름다운 말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암사슴과 아름다운 말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체험할 때 당신은 즐거운 말로 충만되고 즐거운 말이 끓어 넘칠 것입니다. 잡담 대신 당신의 가장 깊은 존재로부터 당신이 하는 말을 통하여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당신의 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강들일 것임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즐거운 말을 하는 것이 즉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떤 산 위에 계신 그분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곳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전형적인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말로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일어서서 아름다운 말을 하였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이는 휘어져 있었습니다. 풍성한 말, 즐거운 말, 아름다운 말, 기쁨과 생명의 말은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더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말할 것이 더 많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체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말이 끓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끓어오르고 있으며 항상 말할 것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이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우리가 항상 우리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속사람의 풍부함에서 나옵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될 때 우리는 우리가 폭발하지 않도록 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말을 바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였으므로 아름다운 말로 충만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함. 신명기 33장 23절은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축복은 납달리를 아들들보다 더 축복받고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셀과 연결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매일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가득함으로 만족합니다. 이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의 축복, 생명 안에서의 축복, 하늘에 속한 축복을 가리킵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로 우리가 맛본 은혜와 우리가 누린 축복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의 가득함으로 만족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땅을 취함. 신명기 33장 23절은 또한 납달리에 대해 바다와 남방을 얻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납달리는 서방, 바다, 이방세계와 남방, 땅, 이스라엘 나라를 소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납달리가 땅을 취할 것임을 뜻합니다. 땅을 취할 자는 우리를 통해 체험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22편의 끝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열방들을 얻으실 것임을 봅니다. 시편 22편 27절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 납달리는 바다와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장차 땅을 취할 자들이 됩니다.